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출애굽기 성경 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열 번째 재앙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12장 5절 6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도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좀 재미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가정에는 양이 있었다 이렇게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날 밤에는 틀림없이 아마도 수천 마리의 양이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 6절에서는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양들은 사실은 한 마리의 속죄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양을 우리를 대신해 유월절 제물로 희생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삼으셨습니다. 유월절 잔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절로 가볼까요? 12장 7절.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입문의 바깥에 양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피가 보이는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들의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아직 영접치 않았기에 구원의 대열에서 제외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본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도 결코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가족이 모여 양고기를 먹는데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들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들이 아직 계수에 들어갈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가족의 온 식구에게 유효하도록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아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을 단 한 사람도 그곳에 남겨놓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재림 시에도 어린아이들을 제외시키고 믿는 어른들만 올라간다. 이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의미 있게 재치 있게 해석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장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운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유월절에 관한 각 규례는 그것마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가족의 화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가족은 모든 식구가 함께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여야만 했습니다. 따로따로 연형별로 나누어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 조직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날의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분리시켜서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고 있죠. 저는 이러한 형태를 가장 이상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효과적인 운영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조직이고 또 뭐 귀한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성경적 원리에 비춰보면 그리 좋은 조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그들은 연형별로 분리되어 모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유월절 잔치도 가족 중심의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조직상의 이유로 교회 안에서 가족들을 자꾸 분리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찌 보면 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모임, 행사 이런 것들은 좀 없을까?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조직은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주일날 그 어른 예배 때 이런 때도 한 번 정도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허락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본문은 또한 그들이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은 곧 심판을 상징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이 따르는 겁니다. 그들은 양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유교병은 죄를 나타내는 반면 무교병은 우리가 먹어야 할 영적 양식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음식을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쓴 나물에 대해서 뭐 참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전후 문맥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의 생활이 반드시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언제나 역경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9절로 가보실까요?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랬어요. 이 희생물을 날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제사와 불심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그는 죄인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희생제물은 물에 닿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물로서 세례를 꼭 받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세례는 구원받는 것에 대한 표징이지 구원 자체는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양의 모든 부분은 불로서 구워야 했습니다. 즉 그것은 불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1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러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순간부터 지난날의 세상적인 생활을 벗어버리고 다시는 세상과 더불어 살지 않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중생한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단지 여러분이 죄된 생활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문설주에 피를 뿌렸다면 여러분은 애굽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옛 생활에서 쉽게 벗어나기 위하여 허리띠를 띠고 양의 희생물을 먹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주요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신들은 처음 난 것들을 제물로 요구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우상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십니다. 13절로 가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애굽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그들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허다한 잡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능력이나 정직 또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그날 밤 집 밖으로 나가거나 피를 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피뿌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보십시오, 할례입니까? 혹은 어떠한 교회의 교인으로 소속돼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그날 밤 집집마다 아마도 인구조사를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었죠. 피가 발려져 있는가 발려져 있지 않는가, 발려져 있으면 넘어가고 발려져 있지 않으면 심판을 냈습니다. 그들은 창문을 열어놓아서도 안 되었으며 죽음의 사자에게 그들의 선한 양심과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얼굴을 내민 사람은 모두 죽음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았던 것이죠.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대로 믿습니다. 목사라고 다 이해하고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가 발라진 집마다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신비롭거나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는 피 흘림이 없는 즉 죄사함이 없다는 대원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성경 전체를 움직여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판사가 자기 앞에 끌려온 피고를 마음대로 재판할 수 없듯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대로 묵인하시거나 관용하게 용서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에게 법을 적용하여 그에게 적당한 형벌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엄격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것은 철칙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생이 무죄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까지는 양을 잡아 속죄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주의 사함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날 밤 피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는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집에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유월절이 지켜지게 된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무교절은 사실 유월절의 일부로서 유월절 이후에 제정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2장 14절 16절로 넘어가 볼게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지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이요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사실 이러한 행사는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넘어가는 것과는 어찌 보면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족 식구들 간의 화목을 위한 잔치였단 말이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였지만 동시에 하나의 특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러한 교제를 가져야 했습니다. 12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들은 유월절 밤에 애굽에서 떠밀리다시피해서 나와게 되거든요. 때문에 애굽을 지나치면서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계속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는 것이 무교병이었다는 사실을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 유교병을 먹는 자가 있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회중, 즉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14절로 20절에서는 누룩과 관계된 말이 8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로 20절을 보실까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러나고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누룩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징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죠. 왜 누룩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누룩은 죄를, 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악하고 부패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아주 많은 그릇된 교리가 가르쳐지고 있는데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그것에 속고 있음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누룩이 혼합되어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단 종파와 사이비 종교들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거짓된 교리를 혼합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피하여야 했던 누룩의 성격인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누룩에 대해서 아주 그 의미 있게 또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또 11절에서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이때 그분께서 육신의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후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교병은 맛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 딱딱하잖아요.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누룩이 들어간다고 하면 부드럽게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기를 싫어합니다. 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친교 시간, 음악 시간, 뭐 훌륭한 뭐 시설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 배우는 게 딱딱하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치 않는 것은 그것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무교절 절기가 끝나고 그들이 누룩 있는 빵을 먹을 수 있었던 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누룩은,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좋았을 겁니다. 누룩 있는 빵은 부드러우니까요. 그렇지만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부드럽지 못했다고요. 맛이 없었다고요. 그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러나 우리가 잘 새겨 듣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실로 유익한 것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12장 22절로 23절입니다. 너희는 우슬초를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피를 문설주에 어떻게 발랐는지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슬초는 솜털처럼 좀 보송보송하고 키가 작은 식물로 바위 주변에서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것은 집에 피를 바르는데 아마 요긴하게 이용되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열 번째 재앙으로 초태생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이것은 애굽 땅에 내린 마지막 심판이었고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사전에 준비시켰습니다. 고센 땅은 마지막 세 가지 재앙을 면하였으나 그들이 문설주의 피를 뿌리지 않았다면 이 열 번째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의 문설주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믿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서 떠난 것을 그대로 살려 두었을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느 교회에 다녔는가를 묻지 않으냐 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몸으로 진정한 교인이 될 것이고 구원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출애굽기 말씀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아르넬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해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